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 1서를 지나서 요한 2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하반부 7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당시에 미혹의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걸 다 새벽 시간에 소개할 수는 없고 특별히 크게 두 종류, 가장 뿌리 역할을 했던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분법으로 이해를 시켜서 굉장히 신앙에 근본적인 혼란을 가져왔고, 사실은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기독교 안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가르치죠. 여기에서부터 가연설이라는 가장 그 당시 유행했던 기독론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연설은 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자칭 사도 바울의 제자라 그래서 출연해서 가연설을 주장했는데, 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 뿌리가 다 영지주의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 오늘 같은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가 건물이 있고 또 오늘 같은 형태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 형태래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회 교사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녀요. 가정마다. 그러면 그들을 안으로 맞이해서 그런 이제 거짓된 교리를 진리인 줄 알고 배우고 가르치다 보면 기존의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교리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또 영지주의자들의 그 깊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방탕주의 내지는 그 반대 극단의 초경건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또 발호되어서 금욕주의가 발생하고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복음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사실은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통섭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가르침들이 신앙인들을 양극단으로 만들어버리는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일부는 뭐 육체는 어차피 소멸될 것이고 더러운 거니까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임하는 방임주의가 일어나고 또 한켠에는 그래서 그 육체를 더 고단하게 만들고 금욕의 상태를 통해서 육체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아주 근본주의를 넘어선 율법주의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극단의 신앙 형태가 나타난 거죠. 이 뿌리는 영지주의, 그리고 그런 가연설주의자들. 이런 잘못된 교리를 돌아다니면서 가정마다 들어가서 소위 가르친다. 그러고는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요한 1, 2, 3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반대, 어떤 사탄 이런 쪽으로만 조금 초점이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데 성경의 적그리스도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오늘 뭐라 그러죠? 여기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사탄 마귀는 그건 당연한 거고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할 때는 미혹하는 자, 즉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자꾸 전파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자, 그 미혹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을 한번 좀 넘겨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2장을 보시면 2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죠?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네, 반어법으로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정의를 설명했죠.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 한 군데만 더 보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이로써,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마르키온 같은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게다가 또 당시에는 어떤 가연설 중에 한 지류인데 이런 이제 주장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설득당해서 넘어갔는데 메시아를 믿어요. 구약에 오리라 한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표현한 거고 구약으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 메시아를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실지인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린 것뿐이다. 교묘하죠.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린 것뿐이다. 이것도 가연설의 한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학설과 교리를 많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책상 위에 그 두고 조금씩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날 왜 교회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학이 필요한가?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신학을 얘기하면 보통 교인들은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니 설교나 하지 무슨 신학 얘기를 하냐. 그런데 어줍지 않게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게 목회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에요. 정확한 신학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신학이 바르게 돼야 목회의 방법도 바른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독교 초기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직 제대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정확하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혼란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요즘도 뭐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종교적 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샤머니즘적인 것이 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교와 기독교가 엉켜 있고 또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엉켜 있고 불교와 기독교가 엉켜 있어서 그거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이 걷어내고 뽑아내는데 참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요한 2서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게 좀 그 맥락과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갑자기 뜬금없이 상 얘기가 나오나. 그런데 문맥에서 이 본문의 의도를 보면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8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이 저자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겠죠? 저자가 일한 게 뭐겠어요?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결고리요 관계요 공동체성이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러면 그 공동체의 카테고리는 가장 뿌리적 기초가 누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훗날 그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구원 이상의 상급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제3의 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이 기초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저자와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를 얘기합니다. 8절은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 것이고요. 9절을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같은 맥락에서의 권고입니다. 즉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구한다. 당부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구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우리가 오늘 사실 유익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배제와 포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느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결국 진리를 기초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무한한 자비를 기초로 포용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기초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 시간에 그 신천지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될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뭐 정확히 이단이에요. 사실 뭐 이단 축에도 끼워넣기가 좀 맹랑한 단체죠. 그뭐그 사교 집단 정도죠. 신천지는. 근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배제해야 될 영역이 분명 살다 보면 생기고, 또 무한한 포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요한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여기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장 기초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어떤 어그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럼 진리가 뭐겠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요한 1서, 2서 내내 뭘 강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의 기쁨의 기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마지막을 참 의미 있게 마무리를 하죠.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뭐겠어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건 철저하게 배제를 얘기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자라고 정의하죠? 그건 교제하는 자요, 참여하는 자다.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어느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은 참 독특한 소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독특한 소신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이 초청을 해도 가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또 자주 가세요, 거기를. 그래서 주변의 장로님들이나 또 옆에 동료분들이 좀 걱정을 하죠. 아이고, 가지 마시라고. 오해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 논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가서 이단을 동조하는 설교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설교를 해서 그들도 어쨌든 변화시켜야 될거 아닌가. 막 야단을 쳐요. 굉장히 좀 엄한 분인데,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오래 기억이 남는 게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오해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오해가 될수 있는 것은 덕의 문제로 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옳다 틀리다를 잣대로 너무 단정적으로 들이대기보다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런 일상의 현장에서 이 딜레마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행복, 기쁨은 반드시 무엇과 그 기쁨이 맞물려야 된다? 진리. 근데 그 진리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11절을 좀 볼까요? 아,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저자가 내가 연필로 또는 글로 이렇게 서신 형식으로 써도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대면하기를 원한다. 얼굴과 얼굴로 보기를 원한다. 이건 뭐겠어요? 뭘 강조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제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아마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절정의 희열은 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죠. 여러분,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도박하는 사람도 굉장히 즐겁게 해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시껏 밤새 도박하고 아침을 맞으면서 아, 참 보람 있었다 그러던가요? 재미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춤추게 만들고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행복,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그냥 재미가 있었겠죠.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사실상 그런 표피적 기쁨이고 모조품 행복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권력으로 돈으로 때우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리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재밌는 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교회만큼 재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좀 재미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즐겁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교회 공동체의 삶만큼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없습니다. 뭐 우리 직장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껏 이제 그 피로를 푼다든지 그런 걸 추구하는 자리가 회식 자리고 술 자리. 그냥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현장밖엔 더 있겠어요? 그거 그렇게 한바탕 자기들 즐기고 나면 참 밑바닥에 전율이 올라오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밖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 기쁨은 기독교인들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또 일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미혹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고 배제와 포용의 기로에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하루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즐거움으로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